요한복음 오늘 제목이 두 번째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은 요한이 수에 아주 강해요. 아주 그 수를 가지고 정말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다 전달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일곱 가지 표적이 있어요. 표적. 그 표적이 뭘까요? 표적. What is a sign? 제가 영어하니까 확 놀래시는 입을 쪽 벌리시는 분이 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이란 게 있죠. Miracle. 예, 기적을 가지고 그것을 표적으로 만들어서 요한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요한이 아주 수에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언제 지어졌냐면은 도미티안 황제 때, AD 90년 이후에, 아주 이제 요한의 말년에,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씁니다. 그러면은, 요즘 제가 미국 와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 어플라이 할때 프로필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러니 보니, 별의별 걸다 쓰더라고요. 교회에서 노래한 것도 쓰고, 예, 주말에 가서 악기 하는 거 쓰고, 막다 쓰잖아요. 그게 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왜그 프로필을 그렇게 자세하게 씁니까? 알리기 위해 쓰잖아요. 나는 뭐, 절대 안 씁니다. 이런 분. 예. 알리기 위해서.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리고 싶으면은, 요한은 아주 수에 강한데요. 그리고, 이 연세 드신 분들 보면 기억력이 아주 옛날 거에 대해서 더 정확해지시잖아요. 정말. 그럼 요한이 이렇게,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역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사역을 하실 때,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기적은 몇 번?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기적은 몇 번?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몇 번? 뭐, 이렇게, 먹이시는 기적은 몇 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주님이 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그거를 잘 정리해 놓으면은 예수님을 더잘 알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근데 요한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 중에서 딱 일곱 개만을 골라서 요한은 그 일곱 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죠. 그죠? 요한복음 20장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을 저와 여러분이 좀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입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수많은 것들, 기적과 사인들을 행하셨지만은 그것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딱 이것만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믿고 또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이에요, 목적.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두 번째 목적도 표적도 이 목적 안에서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요한이 아주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에요. 어떤 질문을 던져놓고 거기에서 바로 답하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을 예로 들어다가 아니면 어떤 문맥을 가지다가 우리 이것을 읽는 자들에게 스스로 답하게끔 이렇게 요한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어 놨는데 어둠은 이러한 증세들이 있다. 근데 예수님은 빛이신데 예수님이신 빛이신 예수님이어서 이런 일을 하셨다. 너희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 이런 수사적인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 이 4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이 요한복음 처음에 기적을 일으켰던 가나 혼인차의 잔치의 기적하고 거의 이렇게 그큰 기둥 안에서 이제 3장 4장이, 2장 3장 4장이 일어났던 것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가나에 가 있고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했던 것이라고 요한이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다 걸려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셨는데 그 사마리아에서 정말 보호받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율법에서 가장 하층에 등장하는 이방인이고, 그 이방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더 이렇게 천대받던 사마리아인, 거기에서도 이름도 없는 여인, 거기에서도 정말 아픔이 있는 여인, 근데 그 아픔 때문에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회로부터 또 이 사람 주변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자, 근데 그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요 자기의 쓰라린 과거를 가지고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 때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죠. 그리고 그들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이제는 너 예수께 나올 때 너의 말 때문에 나왔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네 말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을 듣고 내가 듣고 이제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라고 막 선포되고 있죠. 예. 여러분 그 우리 가나 혼인 잔치와 오늘 또 이 2장 4장 말미에 있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혼인 잔치 뒤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셨다가 그다음 유대로 나오셨다가 그다음 사마리아로 가시고 그다음 갈릴리로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서 사마리아 사람들, 그 이방인들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시라는 그 외침은 바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도들이 걸어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먼저 성취가 되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자,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을 앞에 뒤로 보시면은 사실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 비해서 그 앞에 율법을 잘 알던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요. 그 앞에 있던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결국은 믿지 아니하셨다. 그들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4장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오시는 겁니다. 고향 오셨는데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시매 네. 근데 오늘 요한복음 좀 이상해서 나왔어요. 여러분 44절하고 45절을 한번 보세요.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거는 뭐 사복음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이 영접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칠 때 이 사람들이 듣고 분노해가지고요 예수님을 그 성읍이 건설된 그 벼랑으로 밀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예, 그렇게까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그런데 44절에서는 이렇게 높임을 받지 못한다 했는데요 45절에 보세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설명은 해놨잖아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었더라.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온다고 할 때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세 번째,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뭘까요? 예. 2번, 3번이겠죠, 그죠? 2번, 3번. 2번, 3번. 예수님을 기다리긴 하는데,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이것을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합니다. 6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세요.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가 이제 왕이다, 왕.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그런 게 아니야. 사람들이 쫓아올 때 뭡니까? 그 먹고 싶은 떡이 필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그 길을 다 꺾어 놓죠. 나는 그런 떡이 아니고 나는 생명의 산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너희는 내가 만들어주는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뭐야 이거? 너무 어렵다. 그래서 6장 6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6장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제자라고 이름 불리면서, 요한복음에서 믿었다는 것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 기적을 보고 그냥 예수님이 해주시는 무언가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진짜 거듭나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제자라는 사람 중에서 그냥 예수가 일으키는 능력과 기적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진짜 제자들, 그것이 아니라, 그런 보리떡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으로 삼아서 그것을 지키는 제자들이 구별되어 있어요. 빛과 어둠이 나눠져 있듯이. 오늘 우리 4장에서도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영접하는데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예. 그리고 바로 4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갑자기 그냥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가나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웬 뜬금없이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가브나움에서 한 사람이 오죠. 왕의 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신하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원어적 의미로는 왕의 친척이나 아니면 왕과 같이 일을 하는 아주 높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에도 이제 왕이 있죠. 왜냐하면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는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헤롯이 다스렸습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이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우리 이제 진짜 못 살겠다. 저런 인간하고는 도저히, 저런 인간 밑에 또 다른 사람이,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확 죽을 거다. 이렇게 상소를 보내니까 우리 로마의 황제가 그 유대 지방을 조각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갖지 못하게 하고 각 지역을 다스리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 시절에 자주 나오는 것이 분봉왕이라고 하죠. 분봉왕.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헤롯의 아들 중에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는 그런 분봉왕들이 아니라 바로 로마에서 직접 다스리는 총독을 보냈죠. 그래서 로마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스린 자는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 예수님 태어날 때 예루살렘은 헤롯 대왕이 있었지만은 빌라도가 있었죠. 바로 이 자는 이 헤롯 안티바스의 친척이든지 아니면 높은 관리라는 거예요. 예. 근데 갑자기 그 아들이 병들었다. 여기서 보면은 그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장성한 아들입니다. 장성한 아들. 그리고 원어적 표현으로 보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어가지고 독생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독자, 독자. 그러면 아주 이렇게 높은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아기를 많이 낳았잖아요. 애들을요. 예수님 형제들도 많고, 예, 많이 낳았는데 이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독자일 정도니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사실 보면 전부였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병들었던 한 왕의 관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뜬금없이 보세요.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오소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제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청하는 것까지는 좀 스무드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읽을까요? 49절. 네. 49절 읽을게요. 시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오소서. 예. 여러분, 이 시나는 예수님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물론 세리는 사실 직업이 아니에요. 세리가 되었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직업 중에서 가장 하층이 뭐냐면은 목수예요, 목수.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어부는 꽤 괜찮은 직업입니다. 자기 배도 있고 자기 그물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유대인 사고에서 목수가 불렀는데 어부들이 따라갔다는 것은 참 놀라운 거죠. 예. 세상이 바뀌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그 목수를 만나기 위해서 왕의 친척이 온 거예요. 왕의 관리가 온 것입니다. 그것도 예, 갈릴리 가나와 가브나움은 딱 16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예, 아침에 출발하면 16마일이면 점심때 정도 올 수 있겠죠. 쉬지도 않고 온 거예요. 그 당시 뭐 불이 있었겠습니까? 아침 일찍 와서 이분을 예수를 데려서 저녁에 해지기 전에는 해가 지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마을까지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낮에 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죠. 그냥 헐레벌떡 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대견한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 병들었는데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 왕의 관리가 이렇게 쫓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서. 예. 그 낮은 목수, 유대인 목수를 위해서 와서 제발 가주세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냥 어회뼈에게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냥 이 왕의 관리가 온 것을 막 믿음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48절 영어로 봐도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따옴표 안에 보니까 unless you 이렇게 people이라고 돼 있죠, 그죠? 왜냐하면은 헬라어에서 헬라어는 성수를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헬라어는 그래서 당신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지금 이 왕의 관리에게 하는 대답이 아니라 지금 갈릴리에 예수님이 돌아오자 그 예루살렘에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그렇게 놀랍게 했던 예수님이 돌아온다고 막 기다리고 있던 그 갈릴리 사람들 향하여서 당신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은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요즘 세상에 뭐 좋아하잖아요. 기적, 표적. 내일이 좀 편해지면은. 그런데 뜬금없이 이 한 왕의 관리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 관리가 와가지고 그냥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목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요. 뭐 다른 감정 표현도 없어요. 그냥 주님 오시옵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그냥 이 목수에겐 필요한 것은 생명이고요. 아, 이 관리에게 아들의 생명이고 그냥 예수님이 오셔야 돼.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자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 이러시면 좋잖아요. 야, 네 믿음이 크도다. 알아,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믿음이 등장하지는 않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가라, 네 아들이 지금 살았다, 회복되었다, 가라.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이 하고 싶은 이 표적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뜬금없는 한 사람이 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사건 앞서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웰컴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표적을 믿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많아져서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자꾸 대조되어서 나오죠. 예. 그 유대인과 대조되어서 이 한 왕의 관리가 나왔죠. 그리고 이 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우리 52절, 53절, 52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은 어제 7시라는 것은 우리 오후 1시 정도 됩니다. 12시는, 6시는 정오고요. 어제 7시라는 것은 오후 1시. 유대인 시간하고 우리 시간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어제라고 표현했냐면 왕의 신하가 다른 데를 갔다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 해가 지면은 하루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시 정도에 만났다가 16마일을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바뀌, 날짜가 바뀌었겠죠. 그죠? 우리 16마일이면은 빨리 걸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걸을 때 1시간에 한 3마일 정도 걷습니까? 우리 많이 걸으시는 권사님, 1시간에 3마일 정도 걸을 수 있습니까? 예. 못 걸으세요? 저 잘 몰라가지고 여쭤보는데, 예. 한 2, 3마일 정도는 우리가 걸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뭐, 아버지, 근데 뭐, 이렇게, 그렇게 뛰어가지는 못했겠죠. 그죠? 빠른 걸음으로 가면은 그 오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 되면은 이제 저녁이 되었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제 7시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러자 이 왕의 관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뭐를 믿었죠?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요한이 이렇게 지금 대조를 하고 있어요. 말씀 대신에 표적을 구하는, 기적을 구하는 그런 고향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 근데 왠지 뜬금없이 딱 등장을 했는데 말씀에 순종하여가지고 말씀을 믿는 어떤 한 사람을 등장시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표적이 왜 주어졌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표적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바라보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와가지고 그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그와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 여기서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것도 생명을 얻지만은 이 본문에서의 핵심은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들이 바로 영원한 하늘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입니까? 왜 이렇게 이러한 기적 사건들을 해서 이렇게 심오하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이려고 하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고향에 들어왔는데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하지 않아요.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것을 대표해서 서 있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예, 마가복음 14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도 않고 고향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데 제자들은 그것도 몰라주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같으면은 야 이것들 정말 가르쳐도 안 되는구나. 다른 곳에서 이렇게 방법을 찾아볼 텐데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는 그 세상에 오셨죠.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그 고향에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도망가버리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죠. 저와 여러분,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은 그 왕의 관리에게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은 거기에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요한이 그리고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그가 믿기만 했더니 믿었더니 그가 나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예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생명이 주어지더라. 그런데 그 생명을 어떻게 주셨냐면은 이 왕의 관리가 예수의 말씀을 믿었고요. 그 예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 보내셔서 찢으시는 거잖아요. 왕의 관리의 아들의 생명은 주시지만은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은 그분의 아들을 찢어서 세상의 구주로 주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아버지의 뜻이고요. 아들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은 뭐냐면 그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표적 가운데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표적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미티안 때라고 했습니다. AD 90년대. 도미티안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예전에 또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형 그리고 자기 아버지 베스피안, 자기 형 디도는 군인 출신이었어요. 아주 인정받던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왕이 되었을 황제가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막 따랐어요.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은 아니었어요. 군인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더 이렇게 그 인정받기 위해서 더 악랄하게, 더 강하게 독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를 어떻게 부르게 하냐면은 나의 주 그리고 하나님으로 부르게 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를 주요 하나님으로 부르게 합니다. 근데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다 했어요. 그런데 1세기에 이 말씀을 받았던 초대교인들은 그거 못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죠. 그죠?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고 이제 요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이미 AD 70년에 다 파괴되었고요. 이제는 이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기독교가 나왔던 유대교로부터로 완전히 분리를 당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게 나오죠. 예. 그 당시 시대를 사실 담은 것입니다. 완전히 분리가 돼가지고 이 유대 공동체는 사실 어떤 게 있냐면은 자기 공동체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유대 공동체로부터도 완전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오직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사실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이 저도 사실 이거를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 있으면은 아들 다 낳습니다. 믿음 가지십시오. 이렇게 아주 쉽죠. 근데 요한복음 그 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었던 결과로서 따라오는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그 자들은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도미테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하시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영화 있죠. 그죠? 그 영화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냥 사자밥이 되고요. 껍질을 벗겨서 죽이고 아니 식구금이죠.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물을 끓이고 아니면 기름을 펄펄 끓여 가지고 하도 기독교인들이 지독하니까요. 그 어린 자녀들을 데려다가 잡아다가 네가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아니면은 내가 저 끓는 기름가마에 넣는다. 예.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했었냐면요. 예.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아가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우리 다시 만나자.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그 예수의 때문에 왕의 신하의 아들은 살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자들은 무엇입니까? 예. 그들 왜 그랬죠? 예. 그들은 예수가 주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예수가 전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말이 쉽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죠. 그런데 어린아이를 산채로 그 끓는 물에 끓는 기름에 튀기려고 하는데 네가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하는데 이 말씀을 받았던 자들은 아가야 조금만 참아라. 우리 예수와 함께 영혼을 보내자.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와 함께 지금도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탈라시에 와서 한 달 정도 됐을까요? 네. 그 아파트에서 열쇠를 가지고 우편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5, 60대에 되시는 미국 할머니 아니면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차를 타고 와서 세우고 이제 중국말로 저에게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중국인처럼 생겼잖아요. 예. 예. 인터내셔널입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한마디도 못하고 I'm Korean 이렇게 하니까 Oh, I'm sorry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대만에서 십몇 년을 살아서 너무 반가워서 그랬다.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분이 우리를 저희 가정을 이렇게 초대를 했죠. 차 한잔 마시자고. 이제 가서 이제 같은 아파트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IMB 선교사님이셨어요. 대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음악으로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교회를 섬겼던 IMB 선교사님이셨는데 얼마 2년 전에 IMB 총재가 바뀌면서 IMB 우리 남침례교단의 우리 선교단체 그게 그 정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그 선교사역하고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면서 본국으로 600명의 선교사님들을 이제 송환을 합니다. 예, 와서 이제 다른 일을 찾아봐라. 그래서 이 데뷔, 이분도 나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트랜지션을 허락하실까, 이렇게 곰곰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제가 이렇게 좋게 이야기했지만은 정리해고 당한 겁니다. 정리해고. 정리해고 당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누가 생각났냐면은, 자기 부모님이 여기 플로리다 이 탈라시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네.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이제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이 탈라시 뭐 어디에 제가 그때 잘 모르는 지명을 이야기하는데 좀 아주 외진들 더라고요. 좀 멀리 있는데 근데 거기에 사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돌봐줄 사람이. 그래서 이분이 오게 된 거죠. 생각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트랜지션을 주신 것이, 내 부모를 좀 이렇게 잘 섬기라고, 마지막 가시기 전에 잘 섬기라고, 이렇게 내게 기회를 주시는갑다, 이렇게 돌아오려고 저희 부모에게 연락을 했더니,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데뷔,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가 돌아온다니 너무나도 반갑다. 네가 나에게 온다는 것도 너무나도 반갑다. 그런데 정말 내가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몸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돌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그 길에서 네가 그것을 멈추고 돌아오는 것은 내가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다. 안 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그 딸이 내가 레이오프 당해서 온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죠? 예. 여러분 정말 사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 그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평생을. 그런데 왜 이렇게 몸이 약해졌는데 나 하나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까? 이런 원망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내 딸이라는 사람은 선교사로 갔는데 우리 부모가 이렇게 아파 죽는데 와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원망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해석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오겠다고 하는데 딸아, 우리 때문에 오는 거면은 오지 마라. 정말 보고 싶지만은 너는 주의 일을 그대로 해내라.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표적을 보고 믿었던 그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를 만나고 돌아갔을 때, 왕의 신하가 돌아갔을 때그 자녀가 낳는 그러한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10년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으시는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접하지 않는 세상, 고향, 그 십자가에 오시는, 십자가를 기어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던 믿음이 있었던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이 말씀하고는 어떻게 보면 기적이 정반대잖아요.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하는 그곳에서 아들아, 아가야, 조금만 참아라. 우리 만나자. 그리고 그들이 그때 불렀던 찬양이 오늘 불렀던 마라라타 주여 속히 오소서입니다. 오늘 우리 이 왕의 관리가 자기 아들이 이렇게 죽어갈 때 속히 오소서, 속히 오소서. 그 외침을 이들은 그 예수를 향해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선교사님, 그 부모님, 이제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초대교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표적이 되었던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랬겠구나. 저는 그분들의 그 간증을 그냥 하루 만났고 가서 차 한잔 마시는데요. 그분의 간증을, 그분의 삶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느꼈습니다. 초대교회 이 수신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비록 이렇게 왕의 신하처럼 아기는 구원받지 못하지만은 그 삶의 현장에서 자기들을 영접해 주지 않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그곳에 돌아가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순교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 또다시 표적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보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로마가 왜 바뀌었습니까? 로마가 왜 바뀌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힘을 얻어서야 그렇게 됐다고요. 천만에요. 그 핍박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순결한 삶을 사는데 그 삶이 그 로마를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기독교가 들어왔습니까? 힘으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였나요? 아니죠. 대부흥이 있을 때그 선교사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놓는 그런 선교사들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었듯이요. 바로 그들의 삶이 예수를 살아내는 그들의 삶이 세상을 향한 표적이 되어서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갔던 것이고요. 그들이 말하라타 속히 오시옵소서. 주여 속히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달라시 한인침례교회 여러분, 성도님. 사실 저도 목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솔직하게 우리 성도님들 장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좀잘 풀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은 그런 거 혹시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을 힘입어서 삶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예수에 대한 표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또 살아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다른 표적이 되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끊임없이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 이 생명의 공동체 이렇게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